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심각하죠. 기술이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유출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죠.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요. 대우를 잘 안 해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사람이 자본주의 세상 살아가는데 돈 보고 가죠. 여기에서 연봉 한 2억 받는다고 치면 중국 가면 막 몇십억 준다고 하자면 액수 차이가 크고 자본력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 기업에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땐 없는 대신에 강력한 벌금 제도 그런 걸 통해서는 좀 그게 있지 않을까요? 금융기관에 이런 데 보면 그 화면에다 뭐 이렇게 촬영 이렇게 글자도 받고 이렇게 USB를 꼽으면 뭐 유출 못하게 그래도 기술은 늘 유출되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겠죠. 그 유혹을 떨쳐내기는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주로 그 각 직급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기술의 각 부분을 이렇게 난이도 나눠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기술 적인 부분을 이제 AI가 대신 한다든가 핵심적인 부분을 뭐 한다든가 해서 그래도 이제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람은 또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런 문제는 반복이 될 것 같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총 9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분야의 기술 유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무려 수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업을 넘어 나라 전체에도 큰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심각성에 비해 그동안 처벌은 매우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양형위원회에서는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국가를 좀먹는 행위,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들여다보고 예방과 보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장항배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기술 유출 관련한 사건들을 다룬 분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정창원 변호사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창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양형위원회에 함께 하신 분이죠.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승재입니다.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술 유출의 심각성 여러 차례 뉴스로는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 부분 직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 변호사님, 실제 우리 기업의 기술이 해외나 외부에 유출될 경우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 사건 좀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약간 무기화 자산화하고 또 각국의 핵심 기술들을 자국화하는 경향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좀 부족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용과 노력들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한국과 벌어져 있는 기술 격차를 빠른 시간에 뭐 따라잡기 위해서 기술 유출이라고 하는 범죄가 최근에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술이 좀 뒤쳐져 있는 나라, 오늘 거론도 하겠습니다만 중국 등 국가들은 어떻게든 우리 기술 전문가들이 고도의 기술을 이렇게 탈취해 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물론 어떤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설계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기술들도 많은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고품질의 제품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저비용으로 빠르게 생산하는 그런 양산 능력, 그 수율에 있어서 특히 경쟁 국가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설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정 조건들을 최적화하고 잡아내는 그런 기술들에 좀 특화된 부분들이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어떤 특정 약액을 가지고 패턴들을 만들기 위해서 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식각을 하게 되는 약액의 뭐 조성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정 조건들을 최적화하면서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새로운 공정 적용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그 공정 개선하고 이런 반복 작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결국 공정을 고도화하는 기술인데 후발주자가 그 기술을 확보하려면 똑같이 네. 결국 그 기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대한민국의 그 굴지의 기업들에 있는 핵심 엔지니어들 모시고 가거나 네. 기술들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기술 탈취를 손쉽게 해서 산업기술이 좀 뒤쳐져 있는 국가들이 따라잡기 위한 아주 불법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선도적인 기술인데 최 교수님은 지식재산 관련한 전문가입니다. 자, 지식재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산업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사례들을 좀 중요한 또 사례로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식재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크게 강학상으로 그 특상 디저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 플러스 영업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은 주로 영업비밀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게 옛날에는 특허가 강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등록이 되니까 다 공개가 되죠. 근데 이 공정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등록을 해서 공개를 해버리면 안 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업비밀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영업비밀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영업비밀로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데 영업비밀 한번 누출되고 나면 방법이 없죠.
아.
특허는 이미 등록된 게 있으니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특히나 이런 그 영업비밀이 많이 쓰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방위산업은 애초에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밀 특허 제도 같은 게 있긴 있지만은 주로 또 영업 비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K9 같은 거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술이지 않습니까?
자주포요, 네.
그럼요. K9 자주포 같은 게.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대부분의 예를면은 것들은 특허로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영업 비밀로 숨겨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교수님 말씀도 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영업 비밀이 어떤 걸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면 네. 더 쉽게 이해.
우리가 영업 비밀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 코카콜라의 조성이죠.
아.
코카콜라의 조성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한번 다 부어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분석을 해보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코카콜라의 조성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영업 비밀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식각액을 어떻게 무슨 비율로 뭘 섞느냐 이런 것들은 다 영업 비밀로 해야 되겠죠. 네. 코카콜라 조성처럼.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특허로 네. 등록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말 고부가가치 기술이고 또 영업 비밀인데 장 교수님은 이제 산업보안학과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게 왜 유출될까요? 보안이 유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유출이 될 텐데 우선 보안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왜 보안이 안 되는지도 좀 말씀 주신다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의 의미는 단순한 어떠한 지원의 분야가 아니라 보안이 안 지켜지면 비즈니스가 흐트러질 수 있는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사고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해커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그 사이버 공격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파이라고 하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 안점은 주로 이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말하는 건데 이 사건 사고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고 발생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격보다는 적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 금액이 아주 매우 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는요, 이 두 가지로 양분되던 그러한 보안사고의 방향성이 이제 합쳐지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사이버 침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의 혼란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격이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사이버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탈취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사람의 특히 내부자에 의한 보안 체력이 약한 그런 내부자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를 들면 가장 메일을 보내는 거죠. 내일 우리 회사가 휴가입니다. 저는 다 휴가입니다. 또는 견적서를 의뢰해가지고 너네 제품 관심 있다. 과연 얼마 정도에 우리 팔겠느냐. 이렇게 네. 가장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PC에 있는 정보들이 유출, 노출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에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보안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네, 대책은 그러면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돈의 유혹에 따른 일종의 이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부분인지 이 부분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민호 선생님,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유출되는 것의 어떤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고부가가치 기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나 조선이나 또는 휴대폰이나 또는 2차전지나 또 그런 데는 국가는 대체로 이제 또 중국이 거론이 많이 됩니다. 자, 한 대기업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장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또 굴지 전자회사의 전 부장이 D램 반도체 공장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했다. 자,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우선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네.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실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공정 관련된 기술이 아까 최승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세종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보통 이제 반도체 하나 웨이퍼를 패턴을 새겨서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를 가공하는 걸 반도체 전공정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웨이퍼를 쪼개서 실제 우리가 메모리 칩으로 보는 게 이제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웨이퍼에서 패턴을 새기고 뭔가 이제 반도체 회로 선들을 연결하는 그 공정만 보통 100일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 매번 패턴을 새기고 다시 그 패턴을 위로 쌓아 올려서 계속해서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앞단에 형성된 패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부산물이나 불순물들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반도체에서 세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종 공정은 실제 반도체 전공정의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양산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정들은 아주 반응성에 강한 약액을 통해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공정들은 다 장비로 구현되고요. 근데 그런 장비 기술이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그 반도체 무역과 관련된 마찰 때문에 장비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제 장비를 취득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로서 반도체 세계 한 3위 정도 된 세정 장비 분야에서 세계 3위 정도 된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세정 장비 기술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양산 기술의 상당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을 지금 취득하고 그것이 유출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반도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네, 일단 네, 네.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내용들, 반도체 외에 또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예, 뭐 다양한 분야, 특히 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세계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성을 확보하는 기술 분야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인데 앞서 우리 모두에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국가의 신기술이나 산업기술 유출 사고의 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주력 산업의 분야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조사한 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 중에 이 공정 설계도라든가 이 배치도 등을 이게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이거 다른 국가에 넘기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었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퇴직한 연구원이 기업의 보안 정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어긴 다음에 상용 이메일이나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국가 R&D 과제나 기술 과제를 아시아나 유럽계 후발 업체에 유출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그 조선 분야를 잠깐 설명드리면 퇴직을 앞두고 이 보안 시스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한계성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 자체의 한계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고부가 가치의 선박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기술 장문의 명목으로 타 국가에 유출한 그런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뭐 퇴직 연구원도 있고 또는 뭐 현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해외 기업에 또 취업을 하거나 해외에다 회사를 차려서 유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유출을 하는지 그게 또 회사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돈의 유혹이 됐든 아니면은 취업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하는 형태가 됐든 가족들의 이민이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이걸 이건 크게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지 하는 차원의 기업이 됐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됐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사실 어떤 식의 보안을 하더라도 보안에 있어서 뚫리는 방패의 제일 약점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뭐 많은 보안 사고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을 빼가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전되는 보안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직업 이전의 자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사실은 이전을 못하게 다른 직업을 못 가지게 만들어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 사실은 이런 문제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실은 이제 비슷한 선진적인 영업 비밀 법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직업 이전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제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왜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전해가지고 뭐 이전을 못하게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게 할 건가. 사실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항상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evitable disclosure 법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놓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면책을 시켜준다라는 법리를 미국은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과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중국 같은 국가들의 지금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미중 경쟁 사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조금 앞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헤드스타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면 미국과 같은 식의 법리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자님 질문에 대한 간단한 하나의 답은 사람의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가 필요하고 뭐 오늘 이 자리에
뾰족한 수가 나오긴 해야 되겠네요.
뾰족한 수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뾰족한 수를 정말 찾아야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미국의 사례를 추가 질문 드리면 미국의 내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중국이나 타국으로 전달되는 넘어가는 것에 대한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금 법제를 강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EEA라고 해서 Economic Spionage Act, 그러니까 경제 간첩법이라는 법으로 형사를 처벌했는데 이제는 이게 DSA라고 해서 옛날에는 다 각 주별로 담당하던 거를 연방법을 아예 만들었고요.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또 더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미국도 못 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쉽게 제가 사회자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아마 사회자님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든 네. 아 그렇습니까?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 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탄산의 부식이 안 되도록 하면서 맛을 유지할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네.
이거는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미국 기업에 취직을 해서 승진을 해가지고 그 세 명만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업 비밀에 접근을 해서 빼내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잡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위들을 당연히 지금 사회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미국도 외국으로 빼내는 이런 식의 행위에 대해서는 안 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처벌을 그렇군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육아휴직을 한다라고 막으라고 미국 기업으로 간 경우도 있었던데 이것도 역시 기술 유출이 된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방금 최승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술 자체를 들고 뭐 외국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 자체로 부정경쟁방지법 상기법 위반의 범죄 행위고요.
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지금 핵심 인재인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그 기술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기여를 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직원이 경쟁 업체나 특히 외국으로 간다라는 점을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엔지니어를 엔지니어가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 엔지니어들을 채용할 때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중요 보직을 맡을 때는 전직금지 약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회사 못 가게
일정 기간 동안 퇴사하면 네. 경쟁업체를 가지 못하도록 약정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외국으로 가거나 또는 경쟁업체로 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직금지 약정을 강제 법원을 통해서 강제하는 형태의 법적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예.
그게 전직금지 가처분입니다. 근데 이제 전직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그 전직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년이면 2년의 기간 내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퇴직할 때 내가 경쟁사로 간다는 사실을 회사가 모르면 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늦어지잖아요. 그럼 퇴사한 이후 한 1년 있다가 이 직원이 경쟁업체로 갔다는 걸 알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2년이 다 소요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경쟁사 특히 외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도 결국 나 경쟁사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아기 키우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의 일환이긴 하지만 그 전직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자유롭게 접근했던 기술 정보들이 그 사람의 기억의 형태로 외국에 유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뭐 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긴 있겠지만 만약 그게 또 다른 추가적인 기술 유출 예를 들면 장비가 외국으로 유출됐고 그 장비를 활용하는 직원이 전직의 형태로 외국으로 갔다고 한다면 실제로 한국에서 그 기술을 다루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이 외국에서 재현되기 때문에 기술 유출 가속도는 정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한 사례로 보니까 이게 해외 국가의 경쟁 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3의 국가를 경유해서 가는 사례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적이 상당히 직접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 종착역인
네.
해외 경쟁업체로 가는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경로 세탁을 해서.
네, 맞습니다.
장 교수님, 그런데 아까 이제 미국 사례를 최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여하튼 네. 어떤 이직의 유혹이든 전직의 네. 유혹이든 아니면은 금전의 그렇죠. 유혹이든 그럼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움직임이 수상적다 이런 걸 우리는 그렇고 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좀 우리보다는 일찌감치 이런 고도화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사실 좀 예방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나요?
아 지금 뭐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세계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 이러한 기술 유출 사례를 대방하기 위해서 각종 법제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연구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네.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례 같은 경우 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 있고요. 실험실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실험의 재료라든가 실험의 결과들을 실질적으로 본국에 넘기는 그러한 사건 사례가 발생을 해서 해서 관련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자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특정 어떤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발맞춰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관련된 연구 보완 제도를 지금 수립하고 추진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도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일탈하려고 하면 참 그것도 골치 아픈 상황이 될 텐데 최 교수님 네. 대기업도 대기업인데 네. 대학과 협력업체에서도 유출이 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또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답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답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실은 보완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보완. 아까 이제 법적으로 보완을 하고 하는 이제 처벌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보완. 네.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 접근 권한의 제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제도적, 조직적 이제 장치들을 하는데 대기업들은 사실은 뭐 실제로 사고가 터지는 것이 보도가 되는 게 대기업이 자꾸 보이니까 대기업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 제가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보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코시스템 안에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나 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제일 약점일까? 협력업체나 대학을 뚫고 들어가서 아주 강력한 지금 우리 이제 뭐 장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서 직접 그걸 뚫기는 어려우니까
네.
대학이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회해서 뚫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수 생기고 있고 그게 사실 언론 지상에서는 뭐 당연히 대기업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피해가 커 보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인 사례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을 네. 잘 막아줘야 우리나라 국가 기술이 핵심 기술 새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출이 되는 경로나 이유는 뭐라는 것을 이제 대체로 알 것 같고요. 정근호 선생님.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됐든 기술이 유치되는 것, 또 대학과 협력업체로부터 우회적으로 또 기술이, 고급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 돈 때문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동기는 돈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로 기술 유출이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결국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장비의 가격이 한 1.5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장비의 품질은 제대로 체크도 안 하면서 가져가거든요. 또 부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장비나 부품들을 발주해서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세팅 정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취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원들 이런 분들을 유혹을 하면서 이제 해외 법인을 직접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이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권이 미치기 때문에 압수수색 이런 게 가능하고 따라서 기술 유출 과정에서 범죄의 실체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
만약에 실제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국내 사법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술 정보 자체는 빠르게 중국으로 넘기고 중국에서 법인들을 설립한 형태에서 협력업체 형태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거나 컨설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거액의 그 회사가 수익을 확보하게 되면 그 회사의 지분을 실제로 그 기술 유출자가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 유출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맞이 하나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정 변호사님. 네. 정 변호사님. 근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사실 누구한테 뭐 시험 문제 몇 개 이렇게 좀 넌지시 잘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준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공부를 뭐 수학을 50점 맞던 사람이 100점 맞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뭐 이건 뭐 좀 알려줘도 에이 모르고 어떻게 반도체 조립하고 또 집적 회로를 어떻게 잘 할까. 이거 상당히 HBM은 고난도 기술인데 실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유출되면 바로바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 유출 하나의 사건 자체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방금 지적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기술 유출은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다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선별해서 어떤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거액으로 유혹해서 데리고 오고요. 그 엔지니어가 실제로 운영했던 장비 자체를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고 세팅해주고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공정 정보들은 일부 취득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전직한 엔지니어가 기존의 국내 대기업에서 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출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국가 간 기술의 격차는 평이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경험적 지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어떠한 실험과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생산 공정에서 얻었던 그런 경험적 지식들이 이러한 기술 유출 사고 사례를 통해서 넘어갈 경우에 상당한 그런 기술적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유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술 유출 사고는 아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생각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사회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분명히 이제 그 뭐 일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모자이크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이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퍼즐들을 모아가지고 모자이크의 퍼즐을 다 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실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퍼즐 만드실 때 보면 퍼즐 한 조각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퍼즐이 다 모이면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고 사실은 가끔씩 발생하는 게 아예 팀을 다 뽑아 나가는 건데 팀을 다 뽑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따로 떼서 모으면 전체적인 기술을 보이게 만드는 사실은 그런 식의 어프로치들이 실제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보선 안 됩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기술이 유출됐을 때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독자적인 또는 초기술 격차 차원의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그 기업도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그 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보시는데 실제 이런 기술 유출로 인해서 입는 기업과 그 해당 국가의 피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게 말씀을 주시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국정원에서 왜 발표하는 거에 보면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뭐 조단위 기술 유출 뭐 수십조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기술 격차를 1년 정도를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SMIC가 실질적으로 투자해가지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SMIC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 반도체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연간에 사실은 실패하는 비용을 생각해본다면 분명히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지만 사실은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십조 원의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가끔씩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좀 부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산정의 기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퍼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전체로 모였을 때에 분명히 전체를 애저 홀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분명히 뭐 수십조 단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수십조의 문제냐라고 보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이 기술 격차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좁혀지고 나면 그걸 벌리는 건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사실은 리더십을 잃고 나면 사실은 하나의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일본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반도체 기술에서 리더십을 잃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쿠마모토에다가 지금 TSMC에서 네. 그것도 9세대 라인을 짓는데 일본이 얼마나 지금 TSMC에 거의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9세대 라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10나노 밑으로도 못 내려간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숫자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매저먼트가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기술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거에서 산정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걸 저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은 그 차원에서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실제로 뭐 이제 뭐 다 또 기술마다 매 기술마다 다른 비용이 산정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업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의 투자가 되고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그런 정도의 작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 뭐 진짜 이 기술 R&D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 그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2년 3년 동안 정말 그 한 R&D 전체 금액의 보통 매출액의 한 10% 이상 정도로 R&D에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 한 상대적으로 그러한 시간과 노력, 더군다나 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기술의 수준들이 어떻게 평준화된 그런 상황이고 누가 먼저 그 시장에 선 진입을 해서 이 시장을 장악하느냐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금액적인 내용들보다는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계량이 상당히 더욱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저는 그 최 교수님 말씀에 그 퍼즐 이론이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예. 한번 확인한 부분도 있었었는데요. 제가 그 관련 문헌에 의해서 또는 관련 전문가부터 들어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퍼즐 오론이 특히 해외 사업장에서 특히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게 보게 되면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인력을 채용을 하거든요. 현지 인력을 채용할 때 그 인력들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공정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요 공정을 알려주고 B라는 사람, C사람 이렇게 나눠서 알려주게 되는데 실제로 이들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공정을 다 이해해서 기술이 탈취된 예, 그런 사고도 발생을 해서
모자이크군요.
예, 그래서 저는 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 충분히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 포착하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보안이 됐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 고발자 뭐 휘슬블로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정 변호사님. 일단 이런 개인의 일탈이든 조직의 집단적인 일탈이든 누가 이걸 포착합니까? 기업입니까? 주변 동료입니까? 경찰입니까? 국정원입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기술 유출과 관련된 혐의 사실 초기에 인지하는 루트는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정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실제로 기술 유출, 국외 기술 유출과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하고 초기 수사를 진행을 해서 사건의 정보들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해서 실제로 중요 사건들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했고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 이 기술 유출이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까 뭐 피해액 잠깐 얘기하셨는데 반도체 뭐 공정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정 공정과 거기에 만든 맞는 장비 하나 개발하는 데서 수명이
네.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하나 유출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핵심 인재가 퇴사하게 되면 그 인재가 사용했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등을 통해서 기술 유출의 정보들도 확인하고요. 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한 연결고리에서 또 기술 유출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대기업들은 워낙 많은 보안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처음 뭐 안에 들어가면 휴대폰조차도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요. USB나 이런 거 꽂을 수도 없고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대기업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협력업체를 통해서 기술 유출이 되는 경우가 좀 되게 빈번합니다. 그쪽에 이제 보안에 많은 비용과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또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매출액을 확보하려면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의 마케팅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회사의 매출액이 플록체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주요 기업들이 거액을 제한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 사업을 찾아서 획득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업체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취득하기도 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을 또 하나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이 실제로 이러한 피해 기술이 유출됐구나 인지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피해 기업의 CEO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앞서 우리 그 최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특허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허 등록 과정에서 유사 특허가 발견된 거예요. 선행 특허가. 봤더니 거기 발명자를 보니까 2년 전에 우리 기업에 있던 연구원이 그 기업에 가서 특허 출원을 먼저 한 거예요.
선수치기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로도 이제 우리 사건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고 제가 관련 문헌을 하고 조사 내용을 보니까 중소 중견 기업이 기술 유출 사고에 대한 인지 시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된 그런 내용도 조사한 걸 보게 되면 대기업에 비해서 확실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견 중소 기업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인지 시간도 상당히 늦기 때문에 그 대처에 대한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유출된지조차 모르는 상황.
네,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 고도 성장 과정에 우리가 키워왔던 이 기술력
줄줄줄줄 새 나간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겐 치명적인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부 토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4790님. 기술 유출범에게는 더 강한 처벌과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몇 배 더해서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4963님. 기술을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개발했다면 모르지만 회사에서 녹을 받으면서 개발해놓고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도둑 같은 심보죠. 기술 유출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5359님. 물론 급료에 혹할 수는 있겠지만 애국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또는 그만큼 예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8902님. 기술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기업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네요. 여기에서의 대우가 본인에게는 부족하더라도 스스로도 법을 어기고 국가에 큰 손실을 준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유출을 하다뇨. 환수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큰 돈으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만식님. 엄벌해야 합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절대 유출은 안 되죠. 일벌백계 하세요. 라면을 먹으면님. 유출에서 버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미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대우해주고 무엇보다 대학에서부터 교육도 제대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셨고요. 벚꽃핀날림. 기술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안 쪽에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장항배 교수, 기술 유출 관련한 사건을 여러 차례 오랫동안 다룬 분이시죠. 법무법인 세종 정창원 변호사, 최근 양형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 변호사이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2부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유출을 막고 우리가 쌓아올린 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관리인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가 될 텐데 국가 경쟁력의 이런 핵심 인재들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 명이 뭐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이런 국가 핵심 인재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예, 뭐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되고 있느냐?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마이크 죄송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네.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제 국가 핵심 인재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치를 두고 관리를 해오고 내지는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분들을 존중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좀 더 존중하고 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국가 핵심 인재로 인정을 해서 대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황에서 실제 과학기술자들, 엔지니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네.
대신에 뭐 의대로 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그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 핵심적인 인력들에 대한 HR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에 통해서 어떤 분들이 핵심적인 엔지니어고 어떤 이분들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그래서 만약에 경우 이분들이 다른 데 옮기거나 했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가능해지고 사실은 국가 핵심 기술의 이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에 뭐 훔치고 해킹하고도 있지만 사람을 통한 이전이 지금 제일 흔하게 발생하고 피해도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을 전체적인 DB화하고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을 표시해 주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기관이 필요한 건지 어떤 부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거는 이제 뭐 제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뭐 국가정보원처럼 예를 들면 이런 뭐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 하긴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다면 이분들을 자원으로 사실은 봐야 되니까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데서 국가 핵심 기술들에 대한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하나의 국으로 다루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관련 산업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지금 수사기관, 예를 들어서 뭐 FBI라든지 아니면 이제 DOJ 같은 법무부 검찰하고 사실은 CIA 같은 역할을 하는 곳하고 지금 통상을 담당하는 디파트먼트 커머스 같은 곳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일체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DB가 만들어졌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기적 일체로 정부 부처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제 이런 식의 정 부처가 관련됐을 때 유기적으로 움직일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제대로한 게 중요한데 장 교수님 하실 말씀하시고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술 유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제 기술 분야만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 기업에 소속된, 아니, 이거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해? 당연히 내가 개발한 거야. 약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왕왕 듣기도 하는데 뭔가 그 사람의 기여도가 크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의 뭐 지분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기술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다 개발한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당신이 개발한 그 기술에 대해서 정말 법적으로나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봤더니 뭐 무려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한 내용과 심적으로나 법적으로 한 부분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한 설문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문헌 때문에 좀 조사를 좀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사점일 수가 있는데요. 모 기관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한 어떤 연구 개발자의 어떤 심리적 변화 모형을 한번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모든 기업들의 연구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투자 속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강화 루프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어느새, 아, 이 기술은 내가 어느 정도 참여한 것이고, 나의 일부분의 지분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러한 개발의 성공 사례와 실제로 적절한 보상이 맞아 들어갈 때 그 강화 루프는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실제로 보상이 서로 격차가 발생했을 때, 소위 말하는 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아, 나 이거 들고 나가자. 예, 불만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 하는 게 뭐냐면, 앞서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 최 교수님하고 정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 국가 인재 또는 연구 개발자, 우수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통제보다 적절한 보상이 훨씬 더 보완의 효과는 좋다. 라는 네.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워서 이 정보를 이제 들고 나가자라는 실제 행위를 딱 시작하려는 찰나 한번 브레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 잡히면 어떡하지?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두 번째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 검거에 대한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뭐 시스템적으로도 좋고 뭐 처벌하기도 좋고 하겠지만 아, 이 문화를 만들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검거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 나도 지키지만 우리 상사도 잘 지키네. 아, 저분은 뭐 때문에 잘 지키는 걸까? 과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통제 수단이라든가 제도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 보안을 잘 지킨다라면 이런 보안 문화가 형성되면서 그 검거에 대한 두려움도 높여줄 수 있어서 네. 결국은 안전한 체계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도란 선생님, 지금 장 교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연구원들이 이거 들고 나갈까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서 법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럴
대체로
수
이제 이공계 네. 전문 인력이고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이 된다면 이런 기술 유출 부분에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뭡니까?
우선 기술 유출 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라고 해서 공보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공보를 보면 특허권이 어떤 범위 내에서 설정돼 있고 이거를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많이는 알 수 있는데 이제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유출되면 그 유출된 기술이 법정에서 아 이게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적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평가되기 위해서는 비밀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통 이제 재판으로 기소까지 될 정도 되면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유출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부분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판 절차에서는 유출된 기술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간 건 맞지만 나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런 방식으로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판장에 가면 실제로 그 기술의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판사님 앞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누가 판단해 주는 겁니까?
결국은 판사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걸 검사님이 주장하셔야 되는데 현행 형사 절차 자체는 그 기술이 실제로 공지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로지 검사님의 입. 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사람 정보랑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법정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제 엔지니어들이 증인의 형태로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하는 형태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님께서 그 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요. 실제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판사가 생각하지 않게 되거나 예. 중요한 기술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형이나 뭐 이런 법정형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 공판 과정에서 유출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득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현행 형사 절차 제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일종의 취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뭐 보완하거나 뭐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개선해야죠. 네. 뭐 그건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에서 그러면 당장 해야 될 투두리스트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저는 검사님들이나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해 줘요.
아.
지금 사실은 뭐 수원지검 지난번에 뭐 중국의 반도체 공장 빠져나간 것도 그렇고 그런 거 사건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지금 검사님들이 눈물겨울 만큼 고생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시스템을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뭐 6.25 때 무슨 전쟁하듯이 저기 몸으로 저기 탱크가 오는데 뛰어 들어가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분야에 있어서의 검사님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외부 인력도 뽑고 중원을 해서 관련되는 분야의 어떤 그 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 근무를 하게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내부에도 블랙벨트 제도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정도 해주고
기술 범죄를 전문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사관들도 좀 더 보완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뭐 저기 절도범 잡고 하는 이런 건 사실은 경찰에도 되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검찰이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관련되는 팀을 끌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 해야 되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판사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어업 사건도 해야 되고 뭐 사실은 뭐 건설 사건도 해야 되고 네. 다 전문성이 없는 부분을 다 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설득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수사기관이거든요. 아.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역량을 힘을 실어줄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방패를 어떻게 강화할까의 문제니까 네. 꼭 필요하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제일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말씀에 진짜 100% 동감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술 유출이 예전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가면 피의회사의 기술 자료가 원본 그대로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서는 피의회사의 기술 자료나 피의회사의 명칭이 증거에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기술 자체를 보고 이게 피의회사의 기술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그 영업비밀 침해자의 기술과 피해자의 기술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엇이 피해자의 자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 눈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실제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앞수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로지 검사가 선별한 자료들 중에서 이거 너 자료 맞아라고 물어볼 때 수동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 유출 범죄에서 그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초기에 발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수사기관과 검사입니다. 그런데 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보강 정말 필요하죠.
전문화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우리가 또 양형 기준을 이야기해 줘서 이 질문 하나하고 바로 양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네. 이제 기술 유출 이 부분은 우리 오늘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유출하는 것이 왜 문제다, 어떨 때 이게 포착이 되는 것이다, 적발된다, 유출되면 안 된다, 영업비밀이다, 이런 개념을 직접 당사자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 인식적 교육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사실은 사안들에서 놓고 봤을 때 당사자들이 기술 유출을 하면서 영업비밀이냐고 인식하냐라고 보면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상당한 정도의 돈을 제안받고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비밀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물론 없지는 않은데 실제로 영업비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된 사안들에서 저희가 알 정도 사건들에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영업비밀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실제로는 법상 영업비밀까지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1년에 이런 행위가 나쁘다, 잘못된 일이다, 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저기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단계에서 우리 장 교수님께서 이 2단계 브레이크가 적발 가능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발 가능성을 사실은 높여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내가 나쁜 일인지는 알아. 내가 예를 들면은 교통을 갖다가 지금 10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110km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술을 마시고 음주는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 상태는 뭐냐면 안 걸릴 수도 있어. 제가 보기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이 역량을 강화해서 걸린다. 네가 만약에 이런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하면 걸린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형 기준인데 장 교수님, 일단 재판 과정을 학계에서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이 재판의 전문성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죄로 밝기 어렵다. 처벌이 약한 경우들이 많다. 또 아까 논의했던 그 재판부 역시 분야가 생소하다. 먼저 이렇게 양형 기준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는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법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법정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 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이란 자체가 무형적인 것이고 앞으로의 잠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금액에 대한 그 객관적인 산정 방식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차적인 그런 양형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기술이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의 시점에서는 나름대로의 또 온정주의가 작용하면서 거의 다 또 초범이고 하다 보니 또 지식인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형량이 부여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근데 양형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기존보다는 심각성을 따진다면 더 높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과 의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이걸 약간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높일 때는 그게 두 가지 이유로 높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법정형이 바뀌는 경우, 하나는 이제 통계적으로 양형이 변하고 있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인데요. 통계적 양형 변화로 이게 바뀐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판사님들 여전히 그냥 일관되게 낮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양형위원회는 어떻게 밖에 할 수 없냐 그러면 강제로 그걸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규범적 양형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양형위원회가 나서서 판사님들 이거 높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은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기존의 양형 기준이 낮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법원에조차도. 자 그런데 그럼 왜 법원에서 기존의 판사님들은 낮게 할까? 온정주의 말씀하셨지만 온정주의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양형은 낮습니다. 심지어 살인에 대한 양형조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낮는 건 맞는데 그건 뭐 저희가 일반론적 전부 다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양형이 왜 낮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하고 연결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증거에 있어서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님들도 피해자 쪽에 끼고 검찰 중에서도 유능한 검찰도 끼곤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이게 영업 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판사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면도 있는 게 이게 너무 무겁지 않은가라고 하는 걱정을 항상 마음속에 있게 될 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쌓여오다 보니까 낮게 좀 양형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양형위원회에서 반성적으로 사실은 조금 끌어올려서 왜냐하면 이게 양형 기준을 끌어올려 놓으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이제 효과가 생기냐면 양형 기준을 만약에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판사가 여전히. 근데 위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왜 이걸 위반했는지. 근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양형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양형 기준이 담겼는데 이걸 그러면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통과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안으로 통과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 저기 조직 법안에서 양형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네.
양형위원회는 그 매년은 이제 어떤 양형 기준을 손을 댈지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으로 다 한꺼번에 손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정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하고 산업 기술 유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바꾸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네, 정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 변호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충분하게 답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른바 뭐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할 때 뭐 산업 스파이다 밝혀내야 된다는데 이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법으로 바꿔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 가능한 겁니까?
저는 실제로 이렇게 법정형을 높이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과연 그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온다는 건 판사님께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기술 사건에 있어서 형사 절차 제도가 제대로 완비됐느냐. 실제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출된 기술의 기술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제대로 현출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 그 기술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엔지니어의 수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예.
피해 회사가 실제로 해당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구절절히 써서 서면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현행 형사소송 규칙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관의 입장에서 판사님 입장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제대로 된 의미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엄하게 바꾸는 게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맞지 않는 옷과 같은 현행 형사소송 제도의 문제점들을 기술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장항배 교수님께서 또 보안 투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실 부분이 더 해서 한 1분 30초 정도 할애해드리고 네. 나머지 두 분께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장 교수님.
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에 실제로 가치 사슬에 근거한 비즈니스 활동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한 그런 플랫폼 역할로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통제만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는 그런 대원칙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시스템과 그런 장비도 상당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조직 경영진이 이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거버넌스를 갖추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부처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도 보안 거버넌스가 사실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술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좀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네. 그런 관점에서 이공계 대학의 그 기술 보호 과목을 좀 필수화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이 보안 교육에 내재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변화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원호 선생님, 이 기술 유출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좀 선행돼야 될 것이 콕 집어서 말씀 주신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아까 초반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기술 유출의 가장 큰 동기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그 기술 유출함으로써 얻게 된 재산상 이익 자체 환수가 중요한데 현행 법률 제도는 실제로 이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이나 절차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양형이나 법정형의 상향 부분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이런 추징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저도 그걸 받으면서 좀 더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상 인센티브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침해 행위를 해서 번 돈이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15억이면 10억을 다 회수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뭐 양형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한 거 이상으로 때려온 걸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부가형 부분입니다. 부가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수나 추징이나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좀 법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꼭 있어야 이게 진짜 아무리 검찰도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닙니다. 검찰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한 문제라는 걸 정말 저는 이 현장에서 이런 걸 보고 또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진심으로 국회든 정부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걸 자칫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술 유출 사태 어떻게 실태가 벌어지고 있고 예방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